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보통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면 저는 보통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제 내내 성경을 어떻게 잘라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라고 다음 주에 하면은 이게 연결하는 게 좀 힘들어서 조금 길겠지만 오늘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설교 중에서는 가장 긴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김 목사님 설교보다 조금 짧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곧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비참함 속에서 완전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죄만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진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부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상 진노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던 것은 우리의 옛사람,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그리고 이미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했던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제 그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장사 지내버린 바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뭡니까? 아버지의 피에 피를 받아서, 인간의 피를 받아서 계속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전까지요. 그래서 요셉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죠. 뭐라고 변합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원죄가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족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그 족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되어진 난 자들이 기록되어진 하늘나라 생명책이 우리들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낳고 한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난 존재들, 우리 모두 다가 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그 모든 옛사람의 족보를 끝내버리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의 족보가 시작되었음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는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사도바울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간단하게 이것이 우리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참 영적인 현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옛 본성과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새 본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두 본성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새 본성이 옛 본성을 점점 눌러 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장 가보면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이라는 것, 죄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죄 가운데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죄성, 옛사람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방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바로 전과 바로 후에 나는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확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못된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싫어. 아, 난왜 이럴까, 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 우리 죄성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럴까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개의 본성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뭐 다중인격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그 본성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망이 혹은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가 우리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아니고 또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아니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도 아니고 나는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시지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천국, 죄와 영생, 사탄과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중에 7장에 가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견해는 두 번째 큰 견해는 새 창조 견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던 타락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던 우리들이 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는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예전에는 죄를 지으며 죄와 친구가 되어 살던 우리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상과 이상의 죄악과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됐으면 죄와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책망하시잖아요.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라 뭡니까? 예수님이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십자가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어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진 우리들도 그 죄와 싸울 때 우리의 모든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참여되어서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삶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중생하였다는 것은 리제너레이트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만 짓고 사는 것이 당연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를까지 싸우며 그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너희는 죄로 죽을 몸매 왕노릇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씀은 왕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시니 이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또 의의 병기. 의의 병기. 군인들이 싸우는 무기죠. 또 무슨 뜻입니까? 싸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싸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삶,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 그 삶을 참여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하여 보셔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미 죄의 심판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실체를 분명히 바라보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아닙니까? 우리 몸.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가잖아요. 그렇죠?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보니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위함이 아니요 새로 더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무너질 육체의 장막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이것은 죄의 모습이, 죄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정말 울며 불며 노력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존재가 된 것이지, 죄를 안 짓는 존재, 죄를 안 짓느냐는 존재는 뭐예요? 성화가 완성된, 성화의 단계도 죄를 짓는 존재예요, 아직까지. 그 성화의 단계가 완전히 끝나서, 부활하는 그날, 영화로운 몸을 입을 그때까지, 죄의 잔재는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부패한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도 죄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이해하는 게 감사한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점 늙어가면서 내 육신이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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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 우리들은 낙담하고,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 쓸모 없어, 이제 필요 없어, 교회도 나 같은 놈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나, 남의 한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 이제 내 죄를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실, 내 이 부패여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질 그 나를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아니라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아직도 우리들에게 몸의 사욕, 몸의 사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이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계속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또 그것을 바라보며 죄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할 수만 있거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또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은 9절 말씀 보면 두 번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시고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면서까지 죄 때문에 죽으셨어만 했고 죄가 그의 몸을 잠시나마 죽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그 삶에 참여시켜 주셔서 다시는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망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가 죽으셨 이유는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기에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우리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자, 다시는 사망의 주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용환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요한 1서의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오늘 조금 더 짧아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죄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고 씻어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미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재판관. 진실하고 의로운 재판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전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율법의 법이 아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 죄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의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성화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로우셨던 자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예수와 그래서 연합되어져서 죽고 장사 지냈던 우리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의리도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죄와 전혀 없으신 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서 이루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삶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 그 삶에 참여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하게 지키며 기뻐하며 사는 자 성화의 완성 단계까지 이른 삶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화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고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지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유혹 아래 놓여있고 우리 안에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하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 너희는 이러한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이다, 이러한 죄인이다. 너희는 이렇게 더러워서 이렇게 추악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3장 20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계속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 아래 놓여 있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 예수님을 더 이상 죄가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 죄 정죄하면서 자유로웠다. 죄의 지배 놓여 있지 않다.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봉독했지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구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이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들이 한 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건 뭐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릭 문법인데 이 인디케이티브와 임포레이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티브는 뭡니까? 직설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임포레이티브라는 것은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직설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임포레이티브,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10강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단 하나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신 온전한 것이 우리 너의 것이 되었고 너의 구원이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명해놓으시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에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순정하며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이미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율법 아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 그때부터 오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그 삶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이 내 것이 이미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겨자씨만은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를 이루신 그 삶을 조금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삶에 좀 더 참여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분명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다. 그러기에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종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여러분 생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앞에 오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 왜?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렇게 벌벌벌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였었다. 하나님을 대하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구약의 선지자 무서워서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주신 계속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너희 삶 가운데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서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서 떨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히 나같이 더러운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분명히 바라.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분명히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삶,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의의 병기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